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호킹 박사는 그의 책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우주의 기원이라 여겨지는 대폭발인 빅뱅이 신적인 존재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88년 그의 책에서는 책 시간의 여행에서는 만일 우리가 완전한 이론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 이성의 궁극적인 승리가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도 없고 또 유한은 무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호킹 박사가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지녔다 할지라도 그 머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의 생각은 더욱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한계 밖에 있는 일입니다. 8, 9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400년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장마로 비가 많이 와서 넘치는 강물을 인력으로 막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는 일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의 헬라어 제목 엑스호도스 길 밖의 길은 정말 훌륭한 제목입니다. 길이라는 영어 단어 way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법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출애굽기 엑소도스는 방법 밖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호렙산이 산의 그 광야 지역을 가리킬 수도 있고 시내산이 산 전체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호렙산의 호렙이라고 하는 뜻이 황폐된 쓸모없는 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모세는 처가살이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에서 꽃을 활짝 피울 40세부터 80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아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1894년 갑오경장 또는 갑오개혁으로 노비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비는 그 주인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노비의 일만 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유를 얻고 나니까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비들이 그 주인에게 그냥 평생 당신의 노비로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유에 대해 눈멀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가능성이나 소망이 없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쓸모없는 것 같은 황폐화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그 의미가 바뀝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바뀐 다 좋은 샘플들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늘 하던 대로 양떼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아주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불과 1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그 나무가 사그러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서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지나가면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그렇게 타고 있었다면 이내 재가 되어야 하는데 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돌아보았더니 여전히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 보았습니다. 이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연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는 하늘에 있는 뭇별을 보게 하시며 내 자손이 그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는 암염소 한 마리, 또 암소 한 마리, 그리고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그 몸이 반이 갈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서약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들은 그 몸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질 무렵에 나타나셨는데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환호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자신을 저주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하고서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한 불에 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는 연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비록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을 겪어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됨과 처가살이함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막지 못합니다. 또 불과 같은 바로왕의 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또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본 것이 그의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불을 보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40일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양을 치러 가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좀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하겠다고 금요일이면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주일 아침에 내려오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만약 꼭 기도원으로 가야지만이 설교 준비가 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면 방해를 덜 받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기도원이라고 더 강하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실 것 같지 않은 장소인 페어의 산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의 황량한 들판에서 돌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자든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두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참 작은 교회였습니다. 2층이 예배당 예배실이었고 1층이 교육관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의 크기는 우리 저 3층, 홍보관 3층보다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 1층 교육관 가쪽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등사실이었습니다. 그 기름종이에다가 철필로 긁어서 악보도 그리고 주보도 만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언제나 기름종이가 널려져 있고 또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잠도 자고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곤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일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문득 낮 시간에 차를 마시다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현재의 자기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정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모세를 40년 전에 불렀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호출하고서는 모세야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그래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답변이 내가 누구기에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일과 모세 자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문한 것이 내가 누구기에인데 그 뜻은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그 일은 저 모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 택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국업 행정, 공무원 행정직인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이 행자부 장관으로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틀림없이 전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동명이인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또 자기는 골목에 있는 슈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삼성에서 회장자리가 공석인데 이건희 회장 후임으로 당신이 와서 회사를 좀 맡아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삼성그룹의 임원이 아니고 제가 일하는 슈퍼 이름이 삼성슈퍼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인의 이름이 김삼성이라서 삼성슈퍼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려고 하는 일과 자기 사이에 건너지 못할 강 정도가 아니라 태평양 같은 바다가 100개도 넘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상보다 빨리 또 예상보다 훨씬 높은 자리로 승진 발령이 되거나 자신이 CEO로 있는 회사보다 훨씬 큰 회사에서 CEO 스카우트 제의가 올 때에 틀림없이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던 이성에게 프로포즈를 받을 때 내가 그 사람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는 배필로 생각하지 않고 돕는 배필로 생각하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일까 등등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애굽의 그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이잖니. 그리고 너는 그곳에 대해서 잘 알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너는 지금 나이는 비록 80세지만 네 IQ는 800이야. 그래서 그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적당량의 돈을 받는 것보다 부모가 함께 가서 네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사양이든 또 얼마의 돈이 들든 내가 전부 무엇이든 사줄게라고 하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뭔가를 지워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형편없는 저 사이에 저 역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주야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옛날 성경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야.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내가 너를 부르는 이 일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일인 줄 아느냐. 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아느냐.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19절을 주셨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네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지 아느냐.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네가 재능이 많다든지 또 머리가 좋다든지 신앙적인 감각이 있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제 실력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모세는 여전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13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나타냅니다. 야곱이 얍복과 강가에서 어떤 사람,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동이틀 무렵에 그분이 떠나려고 하자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야곱이라고 답변을 하자 야곱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발목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도 당신의 이름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야라고 답변하지 않으시고 떠나셨습니다. 당시 애굽은 다신교 국가였고 그 신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의 이름은 레, 황소의 신은 아피스, 또 나일강의 신은 하피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문화에 젖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합니까?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13절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제게 명함 한 장만 주세요 뜻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나는 나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난 2일에 그 사랑의 교회 그 원로 목사였던 오카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4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방명록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소서 이명박.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앞에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붙여놓는 것이 더 어색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소서 대한민국 최고의 수반 이명박.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함을 주고받을 때 가끔 명함에 자신의 전 현직 직책이 빼곡하게 적힌 명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명함을 받으면 그분이 지금 아무리 영향력 있는 자리 또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영혼이 참 가난하게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써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의 겉사람을 설명하는 것이지 속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그 능력에 있어서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사실 스스로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결코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 때도 함께했던 수백 년 전부터 언제나 현존했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몇 주일 전에 그 친교실에서 이제 그 예배 전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한 성도님 부부가 제게로 걸어오시더니 정한조 목사님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남자분이 제게 자기가 제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설교 시간에 제 초등학교 시절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차 방문을 했답니다. 비록 얼굴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 33, 4년 전에 제 초등학교 5, 6학년 때를 잠시 그 떠올렸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그 친구는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저를 알아봤답니다. 또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30수년 전에 함께 했던 그 순간 때문에 갑자기 그가 아주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가문 300년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돌보다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유언하기를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돌보다 파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돌보다의 뜻도 있지만 방문하다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요셉의 유언이 지금 모세의 때에 4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셨던 것도 아니었고 또 아시면서도 외면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네가 거기서 당한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내가 당하고 있는 일, 나의 한숨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를 바라볼지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 시작합니다. 하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신음조차도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앞에 8절에서 1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방 6개 족속이 사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곳은 기근이 많은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원인도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가뭄의 영향을 덜 받는 곡창지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조카 롯이 그 서로 가축이 많아지게 되자 더 그들이 한 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나뉘어져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더니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에덴 동산이 동격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참으로 척박한 곳이 많은 땅이지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은총의 현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은 자리는 아무리 그곳이 넓다 할지라도 또 그곳에서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배부름은 없습니다. 비록 봉투는 얇고 일식 3찬을 먹어도 다이어트로 먹는 일식 3찬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는 영원히 배가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일기를 허락해 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에 임한 열 가지 재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부터는 반대자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유대교 쪽에서는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가문도 좋고 학문도 뛰어나고 열심도 있고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배신자 중의 배신자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자객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유대교의 원흉이었습니다. 기독교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더니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더니 자기가 교단의 총회장이고 신학교 교수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 박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박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그 인생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400년 동안의 퇴직금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있는 고리와 귀에 있는 고리를 가져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거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해하는 흉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헬라 성경으로 그 알파와 오메가를 보면 알파의 그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오메가라고 써놓지 않고 제일 마지막 알파벳인 오메가 하나만 딱 써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써놨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문자 그처럼 처음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 오메가라고 끝까지 다 써놓으면 제 끝이 또 그 다른 알파벳이 되니까 끝이라고 오메가를 써놓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제게 헬라어의 뉴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원한 시작과 영원한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 어떤 상태, 또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1959년에 꽃의 소묘라는 책에 발표한 꽃이라는 유명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모세가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난 이후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영어로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I am who I am because of you.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I am who I am은 나의 시작이자 과정이요 목적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뭔가를 쥐어주시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것으로 자랑도 하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증명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손에 무엇을 쥐어주시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나의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심에도 친히 하나님의 시간을 재고 계시고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일 때에도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기적처럼 그를 살리시고 신비하게 애굽의 왕궁에서 양육하시며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힘을 다 빼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 길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다인 것도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이름이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더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나 되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